디모데전서 4장 9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다루었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즉 말해서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지금 현재 삶뿐만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는 유익을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격투기 선수나 마라톤에 나가는 경주자들이 애쓰는 정도의 강훈련에 돌입하는 것, 그것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 했습니다. 이것,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이 부름을 완수하는 것, 주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삶을 완성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9절에 믿쁘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위의 내용, 경건의 연단은 현재와 영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진실이니 두 팔을 벌리고 활짝 받아들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여기에 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가? 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격투기 선수처럼 자신을 연단하는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가? 여기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심각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칠 정도의 노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치도록 일하다. 그 결과 탈진하는 힘이 다 빠지는 그때 동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지칠 정도의 힘을 쓰는가. 두 번째 힘쓰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힘쓰다는요 분투하다예요. 영어에 agony, agonize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agonizomai. agony 이렇게 하면은 슬픔이 되어 있는 근심 어디서 올까요? 분투하고 전쟁이나 큰 시합의 승리를 위해서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 지점을 향해서 도달하려는 마라톤 선수처럼 분투하는, 거기에 agonize 할 때 이 단어예요. agonizomai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차원으로 지칠 정도로 애쓰고 또 결승점에 도달하려는 마라톤 선수처럼 분투하고 힘쓰는 것은 이 말이에요.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 골로새서 1장 28절에 여러분 잘 외우시다시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예수님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교회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구절을 암송을 시킬 때 28절을 한 절만 할까 29절까지 할까라고 하다가 여러분들의 내 용량을 제가 판단하건대 29절까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 왜요? 정말요? 자, 송권사님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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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미니. 그리고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힘을 다한다는 말, 수고한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동사와 똑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 철학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셈인가 하면 나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 숭배하던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조금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마라톤 경주가 분투하듯이 내가 애쓰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닮아가는 그 고지까지 이르도록 나는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애쓸 것이다. 격투기 선수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몸을 만들듯이 땀을 흘리듯이 너희들을 위한 기도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방문할 수가 있으면 지금 골로새서는 로마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옥중서신이에요.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내 몸이 풀려서 갈 수만 있다면 또 건너가서 너희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우리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런 강한 동사를 사용할까요? 한 영혼의 완성은 그의 영혼과 관련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즉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추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대요. 왜 이 정도까지 헌신하는가? 그리스도에는 은혜로 구원받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신분인데 왜 이런 고된 노동 같고 힘든 경주 같은 과정을 기꺼이 환영하는가? 그 다음에 있는 단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있는 우리 소망을,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기꺼이 소망 때문에, 거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원문은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소망은 가능성에 대해서 로또가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평균 80점 맞는데 90점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 분명히 되어질 것에 대한 열망을 표현할 때 소망이란 말을 씁니다. 애완동물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리우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침대 곁에 그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소망이란 말을 써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소망을 그런데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환합니다. 지금 어둑어둑하지만 12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우리의 경험상 내가 확신 큰데 확실하게 밝을 거예요. 그때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소망,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스마트폰 출시일이 정해졌어요. 6개월 동안 스펙에 대해서 검사하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매장이 오픈되면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때 그 바이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출시 계획도 없고 그 소식도 없고 뉴스도 없었는데 나왔나 하고 내일 가봐야지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지금은 대기 번호표를 부여해서 밤샘 줄서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낚시 의자 가지고 또 배낭 메고 이렇게 6시간, 7시간 기다렸다가 매장 문 열리면 그렇게 산 복세통을 이룬 적이 있었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나서 매장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저는 성경적인 소망의 초라한 규모지만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밤새도록 기다려가지고 아침에 매장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갑자기 출시하려던 제품에 기능적인 결함이 발견되어서 새 모델 출하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분명히 기대했는데 이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슬람 테러리스트 그룹 아이시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란의 구절들을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암송한다고 해요. 그걸 확신합니다. 왜 저토록 쉽게 폭탄 테러나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까? 분명히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을 날리면, 희생하면 내세에 주어질 무슨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죽고 깨어나는 순간에 72명의 처녀들에 의해서 평생 수발을 받게 되는, 물론 팔레스타인의 폭탄 테러를 감행한 그 가정에는 사우디 왕가 같은 데서 2만 5천 불의 지원금이 가긴 해요. 그것을 보고 죽지 않습니다. 왜 소년들이 도시락 폭탄과 같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무모하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가?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순교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72명의 처녀들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이슬람 테러리스트 아이시스의 약자가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시리아 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코바인이라는, 쿠르드족들이 밀집해 있는 그곳을 이제 점령하기 직전이었어요. 이 쿠르드족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점령이 되면 어차피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만 명의 여전사들이 총을 잡고 일어나요. 2년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이들이 여자들이 총 쏘는 것을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시스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일어나서 총을 들고 쏘면서 너희들은 순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손에 죽어. 그러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래서 이들이 점령하는데 그때 실패했어요. 자, 어찌됐건 이 아이시스 테러리스트 그룹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학습받았던, 확신했던 그것이 소망으로 연결되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악 가운데, 충격 가운데 휩싸이게 될까요? 왜 우리의 소망이, 내가 품은 이 소망이 확실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약속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속성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의탁하고 내 영혼이 그것을 확신해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단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확실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소망, 이것은 내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을 걸어서 도전할 만해요. 이것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나중에 사후세계에서 깨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거짓이었다든지, 아니면 나의 허를 찌르는 뭔가 아주 나쁜 반전이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마라톤 선수가 자기 자신을 다듬듯이 분투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차원으로 부요하게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는 작은 행동들이, 의의 행동들이 영혼 가운데서 큰 배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민수기 23장 19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침을 기다리면 분명히 아침이 그 모습을 드러내듯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해 신자의 소망은 시간 문제의 차원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를 흉내낸 가짜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들은 만족과 영광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을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너희가 어떻게 무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섬겼고 열심을 다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 존재를 계속 섬겼다면 나중에 소망을 두었던, 확신했던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지만,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루스트라에서 제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장면입니다. 루스트라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도바울이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런 신들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이 행위를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시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락과는 정반대의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그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누구를요? 이 놀라운 치유를 일으킨 두 사도에 대해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절 15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제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우리가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고 하니 그 이유는 바로 당신들이 하는 이러한 행위 때문이라고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계속하는 한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인물 다른 어떤 행식으로든 이것이 직속되는 한 당신들의 삶에는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제까지 확신했던 것은 가짜 소망입니다. 이렇게 지속하면 사후 세계의 눈을 열었을 때 경악 가운데 영혼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한 부분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한 부분만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 곧 즉 말해서 믿는 자들의 구주 모든 사람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지칭하고요. 우리는 구세주, 구주, 구원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통상 지칭하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구주, 세비어, 구세주를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1장 디모데전서 우리 강의할 때 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구주 하나님과 Savior God 그렇게 했고요. 2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주 하나님은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망이 간절해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학적인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구원론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 기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약간 신학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잡기 때문에 큰 오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분을 아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신다, 원하신다. 이것이 기본 전제예요. 자, 예,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 곧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구주 특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특히 믿는 자들 이것을 근거해서 보편 구원설 유니버셜리즘을 주장하는 근거구절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무슨 과정을 거치겠지만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 보편 구원설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주, tos estin soter panton anthropon. 모든 사람들의 소텔 구원자. 그렇다 보니까 특히 믿는 자들 다 구원받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사도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특정한 영적 지식을 획득한 선택받은 소수의 몫이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고 열망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구원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기본 전제를 두자고요. 그렇다면 두 큰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 영혼, 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요소를 더 첨가하고자 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남은 시간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그 한 포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박해하는 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의 제자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할까요? 힘들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라는 것, 박해한다는 것,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내가 이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박해 대상이고 대적이 되어서 나를 어게인스트 하는 이런 힘들어요. 고통을 당해요.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지금 고통을 가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알고 섬기고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부탁한다. 이들을 사랑해 다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것이 힘들어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것의 성장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신체 발육의 어떤 특징을 보기도 하고요. 근데 부인하지 못할 것은 아이들의 성숙은, 정서적인 생각의 어떤 성숙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13살짜리와 30살짜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의 대화에 어떤 심각성을 알고 반응하는 것 다릅니다. 13살짜리는 분명히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30살짜리는 안 그렇습니다.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이해, 그 성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4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들이 악인이며 불의한 자들인 것을 안다. 그럼에도 나는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주어서 그들을 거두려고 한다. 나에게 협조해 줄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의 최종 책임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최종 책임이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정을 알아서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의 연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48절을 이 맥락 가운데서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는 나의 심정을 반영하는 자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아는 데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주님께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